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와 프랑스 파리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비건 특별대표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임명된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측과의 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서 발표할 회담이나 순방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건 특별대표와 최부상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판문점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무기와 초소철수, 경비인원 감축, 그리고 감시 장비 조정 등 앞으로 이행해야 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16일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에서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 관계자는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대 세력이 화력과 전자전을 벌일 경우에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F-16 전투기와 육군 병력 그리고 해군 함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타이완은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 등 자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6일 자신이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팀의 일원이라며 나는 초당적인 사람이고 내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이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해 경질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매트 장관은 베트남에서 응오 수원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입니다. 이는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매트 장관은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3월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과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디로 급파된 폼페오 장관은 16일 수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예방하고 아델 압 주바이르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만찬 회동한 뒤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3, 4개월 안에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관계가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알다시피 복잡하다면서도 자신은 지난 3, 4달 사이에 지난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인 납북자 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탐 카렛 하원 외교위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행위를 공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결의안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미국의 헌법과 권리장전에 명시된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의식은 기본적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이며 평등을 촉진하고 갈등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에 관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에 관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부가 일본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납북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숨진 납북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하고 사과하며 이런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렛 의원은 이날 VOA에 결의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와 같은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사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을 강제 억류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사안을 적극 제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3명의 하원 외교위원들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셔먼 의원과 제럴드 코놀리 의원, 디나 티투스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간 협상이 지속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착수시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났고 많은 가족들이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2000년 이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이뤄진 반면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한국인들은 2000년 이후 21차례나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가족들도 한국인들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놀리 의원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이들이 이런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남북한이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남북한은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끊어안으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양측이 합의한 빠듯한 일정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결의는 물론 가능한 조속한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의 열의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북 모두 점진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워싱턴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 적대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노력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 회담 취재단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내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길 원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의 독자 제재는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남북 합의는 지난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 등을 송환했지만 비핵화에 나섰다고 할 만한 검증 가능한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합의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성조지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협상이 16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양측 간 갈등으로 이익을 보일 대상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두 지도자 모두를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복잡한 균형자 역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 압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1위원회 군축 회의에선 여전히 북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회의 6일차인 15일에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군축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테오필리 유엔 주재 그리스 대사는 15일 그런 조치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의지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에 대한 약속 이행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기에의 다인 칼 제네바 주재 차석 대사도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관련 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은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메라 오바이드 알헤페티 대표도 북한의 NPT 복귀와 함께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루는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테냐 유엔 주재 페루 차석 대사는 10일 회의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안보리 결의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 등에 맞춰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나라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에 취해진 조치들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스두 빈 모멘 유엔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지난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했었다면서 올해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결과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르자 바브다즈, 쿠레트, 슬로베니아 대사도 북한의 고위급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역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 자본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관광 사업에 주력하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개설한 조선의 무역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무역 정책과 법규, 무역회사 현황, 무역 상품과 투자 대상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원산과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시설 14곳을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호텔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를 대북 제재 완화 시 관광 사업을 통해 경제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Tourism generally is one of the most positive industries for North Korea to develop.
브라운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있는 북한에게 관광은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광 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브래들리 웹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선전물을 꾸준히 공개해온 만큼 이번에 개설한 웹사이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최근 1년의 사례들이 북한을 관광업에 더욱 주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을 좋은 관광지로 소개하며 호텔 건설 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when he met with him, said that, you know, this is a good tourist area. Maybe they're helping get a Trump hotel one of these days.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치와 자연적 측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적으로 관광업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과 해당 사업 협력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go in, build and equip and supply.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뉴콤 전 분석관은 수년 전 캠핑스키 그룹이 평양에 해당 사업을 벌이려 시도했다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호텔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치품인데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 위험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들어와 호텔을 짓고 물품을 보급하는 게 쉽지 않다고 뉴컴 분석관은 지적했습니다. 캠핑스키 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로 독일 뮌헨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13년 평양에 류경 캠핑스키 호텔을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에 이미 들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을 관광 사업을 위한 호텔로 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입니다.
They've got the industry to build high-rise cement buildings. You know, they have the cement. They have probably military engineers to build.
고층 건물을 지을 시멘트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보기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내부는 그저 시멘트판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내부를 멋지게 꾸미려면 건설비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고 북한은 이 때문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컴 분석관은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려면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국제사회 분위기가 완화돼야 한다며 이는 곧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폐기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는 허용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6월과 7월 각각 1,570톤과 57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받은 정제유는 기존 9,726톤에서 약 11,87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한보다 한두 달 늦게 정제유 양을 보고한 셈입니다. 만약 8월에도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 유류가 있다면 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유류를 반입했다고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8월 제공분까지 보고를 마쳤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약 22,926톤입니다. 이는 결의 2397호가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 50만 배럴, 즉 6만에서 6만 5천 톤의 약 35에서 38%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남은 4, 5개월 동안 북한에 그어진 상한선은 초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반입량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 양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전달받는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at's 160%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ve obtained four times the annual.
그러면서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 역시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약 80톤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정제유 현황 집계에 한국이 반입한 정제유 양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 결의대로라면 개성에 반출된 유류는 최소한 지난 7월 30일과 8월 30일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B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한국 측 해명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미 전직 당국자도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정제유 제공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문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이런 불법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역시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달 초계기를 파견한 데 이어 12일에는 유도탄 장착 호위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유엔이 납부해야 하는 재정 분담금이 3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7번째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납부해야 하는 유엔 분담금이 소폭 늘어납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정규예산의 국가별 분담률에서 북한은 0.006%, 즉 10만 분의 6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지난 3년간 분담률 0.005%보다 약간 증가한 겁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북한의 분담률 0.006%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127번째로 볼리비아와 캄보디아,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0.005%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3년간 미국의 분담률은 22%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국은 4%포인트가량 상승한 12.005%의 분담률로 2위로 올라선 반면에 일본의 분담률은 9.680%에서 8.564%로 낮아지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분담률은 2.2267%로 0.2%포인트가량 높아지며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 국제기구의 관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독일 스포츠 역사의 대표적인 석학인 쾰른대 체육대학교의 만프레드 라머 교수가 VOA에 말했습니다. 라머 교수는 과거 동서독 단일팀 구성이 연대의식과 통일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주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서울을 방문한 라머 교수를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스포츠 교류는 진전이 없습니다. 최근 열린 스포츠인들의 토론회에서는 스포츠가 과거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not only politic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at the moment.
남북 교류에서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스포츠와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 시민사회 교류를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의 교류가 정치적 과정에 기여하는 게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런 시민사회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되도록 기회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동서독의 정치와 스포츠 교류 관계는 어땠습니까?
It is a reality that in the past we had a lot of conflicts. In this respect, we had
과거에도 정치와 스포츠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포츠를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OC는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단일팀 결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에 열린 1960년 로마, 또 1964년 도쿄올림픽에 모두 독일 단일팀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선수 선발과 절차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이 동서독 연대를 고취하고 통일연망을 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선수 선발 등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정치가 스포츠 교류와 증진에 개입하지 못하는데 IOC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Must they have already under Thomas Bach they are more strict.
IOC는 그런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IOC는 이미 토마스 바흐 위원장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지 약물 파동과 관련해 많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IOC와 국제스포츠연맹이 스포츠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스포츠 교류 합의를 깨거나 뒤집는 행위에 대해서도 IOC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동독과 소련을 비롯해 많은 전체주의 정권이 스포츠를 국가 민족주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니란 지적인데요. 과거 남북 간의 스포츠 합의를 정치적 이유로 북한이 자주 위반했었는데 IOC의 개입 말고 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It is very simple. If you want to avoid that, you have to destroy the dictatorships.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독재 정권을 파괴하면 됩니다. 독재 정권이 없으면 그 정권이 스스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는 아직 몽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아직 민주화되지 않고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계속 초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국가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정권 유지 목적으로 스포츠 행사 개최에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스포츠계는 과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곧 남북체육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평창올림픽이나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주민들에게 전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in the long run, North Korea cannot avoid that.
장기적으로 북한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로 인한 정보로 모든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과 동독 주민들은 모두 양측의 라디오를 듣고 TV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탈북민 인권단체들은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에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I told you that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because we were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과 동독 국민은 모두 높은 차원의 정보와 교육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모두 정보의 우리 안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의 평화공세 역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The charming offensive in Europe or so as I see it has no effect. Nobody believes in it. Everybody knows.
유럽에서도 그런 평화 공세가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앞으로 계속 북한의 중대한 요소가 될 겁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동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이 문을 연 이유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파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독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오랜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네, 독일 스포츠 역사의 석학인 만프레드 라머 쾰른 체육대학교 교수로부터 최근 남북 스포츠 교류에 관해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뷰포드 지역의 작은 상가에 위치한 그레이스 유 씨의 전문 피부관리샵. 잎이 파릇파릇한 화분들, 좋은 향기와 잔잔한 음악, 고급스런 안락의자, 피부관리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의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갖가지 기기들이 복도를 따라 구비되어 있는데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호가하는 기기들은 전문 피부관리사인 그레이스 씨가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실 각 방들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피부관리 상품이 있는 만큼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종류의 기기들을 관리실 방 안으로 가져갑니다.
여기가 이 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두 방은 마사지 받는 방이고 방 두 개는 스킨케어 받는 방이고
아, 마사지 받는 방 이거는 몸이고 네. 스킨케어는 얼굴이고
아. 그리고 방 하나는 이제 커플룸이 있어요.
아, 예. 커플이 와서
커플이 받아요? 예. 여기 다 커플만 살아요.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다 두 명씩 와요. 근데 현재 제가 직원이 없다나니까 커플을 못 받는 거예요.
다섯 개의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네 개의 방에는 1인용 마사지용 침대가 놓여 있고 기본적인 기기들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 벗으시고 네. 가운을 요 위에다가 딱 하시고 여기 이렇게 얼굴을 페이스업 하고 이렇게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받을 게 스킨케어, 페이셜, 네, 네. 얼굴 페이셜. 마사지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내릴게요.
그레이스 씨는 취재 기자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해주겠다 제안했는데요. 취재 기자는 여느 고객들과 같이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는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기계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얼굴을 관리해주는 용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복도에 진열된 고가의 피부관리 기기를 밀고 들어오는 그레이스 씨. 본격적인 스킨케어에 앞서 경락 마사지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 엎드려요?
엎드리세요. 경이라는 서리가 세월경이에요.
세월경?
네, 낙은 이제 가로라는 서리인데 우리 신경이 세우는 신경도 있고 쭉 직선으로 나가는 직경 으로 된 신경도 있고요. 옆으로 가 퍼지는 신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이 쭉 길게 나가는 맥하고 가로 나가는 맥 해가지고 경맥, 낙맥 해가지고 경락인 거예요.
아.
네. 경락맥이에요. 그게 정확한 이름.
경락 마사지는 얼마나 배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배웠는데 제가 혈자리를 다 알다 나니까 금방 배웠어요.
미국에서 배우신 거예요?
예. 돈 내고 배웠어요.
고객의 몸과 얼굴을 만지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준다는 그레이스 씨.
미국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뭐 피가 이렇게 몰려 있단 말이야, 걔들이. 그래가지고 걔를 터치를 해. 만져만 줘도 애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피가 빨리 움직인다는 소리는 산소 공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뇌까지 피가 쫙 올라가서 신경선까지 이제 똑바른 게 코디네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피가 잘 흐른다는 소리는 영양물질이 각기관, body, on the cell, cell까지 쫙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경락 마사지는 벽과 나악을 만져줘가지고 피 잘 돌라고 결과적으로 빨리
이런 설명은 고객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예.
네. 경락 마사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얼굴 관리에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오시네요?
진동 청소기로 진동을 하면서 또 빼드릴 거예요. 우리가 클렌징을 세 번을 해드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석이 있는 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마에 지방들이 많이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막 뾰루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모공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때를 다 빼버리는 데에다
흔들면서
흔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애들
토닝 레이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제일 이제 무난해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피부관리 상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수천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소위 고급관리에 들어가면 시간도 늘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레이스 유 씨는 기술을 갖출 수 있다면 미국에서 피부관리사가 되는 것이 다른 단순 노동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좋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레이스 씨가 이 직업을 택한 동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딱 오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남대문이라는 마트에서 일을 했어요. 그 지인이 소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1,000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불을 못 벌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고민했는데 그 멕시칸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금 이 마트에서 8년을 일했는데 한 달에 8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몇 년 후에 저렇게 되겠구나. 8년 여기 있다 나면. 그래서 당장에 그만뒀어요.
2015년 1월에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그레이스 씨는 그렇게 마음이 결정된 이후 피부관리사가 될 준비를 하며 하루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막 작업을 3개 뗐어요. 제가 처음에 돈 버느라고 스킨케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들 밥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 녹초가 돼요.
그레이스 씨는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스킨케어로 돈 많이 나오니까 거기는 이제 한 시간만 가도 일해서 그때 이제 스킨 바디는 60% 주거들랑요. 그럼 50%예요. 그리고 팁 있죠? 그럼 70불. 예, 그것만 뭐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제가 일주일 돈 다 나오니까 예,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뭘 공부하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법을 배웠죠.
얼굴 마사지?
아니요,
바디 마사지. 전신 마사지 하는 거를?
예, 전신하고 스킨은 뭐 할 줄 아니까.
스킨은 할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스킨은 혈자리를 아니까 여기 만져주고 여기 만져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만지고 나는 알고 만지고.
그럼 혈자리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친부학 책이 우리 아빠 엄마가 다 의사니까. 예, 어려서부터 맨날 책을 그거밖에 본 게 없어요. 뭐 혁명사상 책하고 그 의학서서.
예,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셨구나.
예, 그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렇게 사업에 도구되실 줄은
몰랐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고 남보다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어 처음 시작한 피부관리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착 4년 만에 자기 사업을 꾸리고 있는 50세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 결단이 빨랐던 만큼 시행착오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자립하기 전까지 마음고생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지만 중강, 강계 지역에는 구름 많고 양덕 지역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 17도, 남포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7도, 신의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8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함흥, 신포, 원산과 장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장진과 풍산 지역에는 오후에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 장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4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와 프랑스 파리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비건 특별대표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임명된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측과의 회담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발표할 회담이나 순방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건 특별대표와 최부상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세부 협의를 위한 3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판문점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과 유엔사 3자 협의체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무기와 초소철수 감시장비 조정 등 앞으로 이행해야 할 비무장 조치에 대해 실무적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비서에 명시된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16일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에서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자는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대 세력이 화력과 전자전을 벌일 경우에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F-16 전투기와 육군 병력 그리고 해군 함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타이완은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 등 자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6일 자신이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팀의 일원이라며 나는 초당적인 사람이고 내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을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해 경질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베트남에서 응오 수원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입니다. 이는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3월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베트남 다낭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과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셜 의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디로 급파된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수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예방하고 압둘 알주바이로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와 만찬 회동한 뒤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헤도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살만 국왕이 지역과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